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저희 생각이나 마음이나 묘하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고 저희 마음의 중심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없을 때 저희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제가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래야서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원래 내 마음과 내 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나다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나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 내 삶의 삶다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조금은 왜곡된 이 세상에서 가치나도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함께 시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각 사람이 찾아와 주시길 소원하오며 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말씀. 시편 55편 1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급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놓아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에서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변환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 때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 텐데 내가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세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대로 판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5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주의 시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근데 저주시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삶에 굉장히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근데 좋지 않은 장면들을 만날 거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런 좋지 않은 장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장면에서 대응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과 온화한 사람, 그러니까 좋은 세상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준비는 되어 있는데 나쁜 세상에서 싸워나갈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시를 배우지 못하면요, 우리가 저주의 시민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자주 피해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반격하는 법을 배워 있어요. 반격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대항하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시들이 저주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주를 배우지 못하면 우린 피해자로서 자기를 규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저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 위치에 자기를 갖다 놓게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전투의 삶을 살면서 군사로서 맞서 대항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피해자로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피해자로서 느끼는 자기의 감정의 원망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막상 정작 싸워야 되는 대상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싸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시를 배워야 합니다. 52편, 53편, 54편, 55편까지 지금 한 달이 넘게 저주의 시대를 배우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주의 시대가 나타나는가? 구조는 똑같죠? 근데 구조에서 뭐만 조금씩 달라지는 걸까요? 대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나쁜 놈,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여러 종류의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한 종류의 나쁜 놈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는 뭐 했죠? 지난주 54편에 뭐 했습니까? 낯선 자를 표현했죠. 그렇죠?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그렇죠? 그 전전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죠? 도에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비천하면서 비루하면서 자기 이익 때문에 존엄한 자들을 공격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은 누가 나오나요? 시편 55편의 나쁜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가 이 저주의 시대에 대해서 이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읽다 보면 2, 3, 4, 5가 다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같고의 느낌이 들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뭉개지면서 읽게 되는 부분들이 시편의 중반부들입니다. 이미지도 특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구조도 비슷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또 우리는 막 이렇게 독한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감동적인 구절보다는 독한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풀어나가는 첫 단추는 그러면 55편은 특별하게 어떤 나쁜 사람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는 낯선 애, 나랑 상관도 없는 애가 나를 공격했다면 55편은 그 반대죠. 얘는 누구예요? 12절에 얘기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 있을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곧 너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누가 이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이 사람의 친구죠. 이 사람의 동료입니다. 재미있게 의논하여. 그렇죠? 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의미있게 살려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재미있게 의논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함께 다녀. 이건 같이 은혜 받았다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그냥 정말 친밀했던 공동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곧 너로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대항할 준비가 내가 돼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경계심을 갖지 않고 대하고 있었는데 그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자기가 경험하신 거예요. 사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윗의 표현에 평소보다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되게 아팠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무슨 뜻이에요? 죽을 것 같았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왜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아 얘는 내 동료, 이 사람들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은 얘는 내 적, 이렇게 동지원을 그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느낀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했죠.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위험한 게 그런 거라고 했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걸 경험하면 살아가면서 누구도 나를 공격한다고 경계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도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난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누구도 믿기가 힘들어. 왜?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고 내가 친우라고 생각했고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느껴진 건 공포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면 이제 난 지금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내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누구랑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윗은 여기서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뒤에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들은 주야의 성벽 위에서 두루 다니고요.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과 악독과 속임수가 떠나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성벽 위에서 두루 다닌다는 건 그들이 나를 공격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는 그들은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성 안에서 이 속임수와 압박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에 처한 자기 심리적인 입장이에요. 내 친구였던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나를 공격하고 성벽 위에서 그렇잖아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과 평가와 그것들을 다 해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공격이 되고 난 그 성벽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성 안에서 속임수와 압박과 잔해 속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자기 입장이라고 이제 다윗이 표현하고 있죠. 살아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건 굉장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공격받는 것과 배신당하는 건요. 감정적인 그 침해가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나랑 가까워서 나를 잘 아는 사람, 신뢰의 상징으로 나왔던 정보를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 그렇죠? 나를 비난하는 재료로 삼을 때, 그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난 신뢰해서 내 얘기를 속 얘기를 해준 것인데 그것이 나를 향한 비난의 재료가 될 때 그건 쉽지 않죠. 내 앞에서는 좋은 말들을 늘어놓더니 내가 막상 어려워지니까 저 위에 올라가 나를 평가하는 위치에 서버릴 때,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뭐예요? 내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다가 정작 내가 어려워졌더니 저 위에 올라가서 나를 평가하는 거죠. 사실 쟤는 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나온 얘기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자기가 본인이 어려울 때는 도움을 구하면서 기름 같은 얘기를 하다가 그 도움에 이제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 없어지면 나를 떠나가서 나에 대한 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치? 내가 저 사람이 분명히 악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말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큰 타격들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경험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차라리 악하여서 악함을 표현하고 내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차라리 품위 있게 느낄 때조차 있습니다. 차라리 난 이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차라리 난 네가 싫다고 얘기하고 차라리 난 너를 공격하고 너랑 경쟁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품위 있게 느껴집니다. 왜요? 이 사람은 내 친우라 표현하면서 내 반대편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데 정말 잘해주는데 그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이런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다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저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평가들이나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저를 직접 만났을 때는 진짜 눈물이 글썽거려서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한 사람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러지? 아름다운 말로 내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뒤에서 나에게서 어떤 말을 하는지 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죠. 내가 필요할 때는 나에게서 어떻게 하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경우들도 존재하죠. 나는 섬칩성이니까 도와준다고 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나에 대해서 품평하고 다니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나를 애초에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훨씬 더 불편하죠. 우리가 더 심하게 다가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자주 일어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런 일은 누구에나 일어나요. 문제는 뭘까요? 이런 류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혼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원수이고 적인 줄 알고 하는 거에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쟤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렇죠? 사울이 나를 쫓아다니는 것에서 다윗이 그렇게까지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옆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예상치 않은 공격이 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게 무너져 내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과도하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인지하실 필요가 있죠. 뭐 이런 경우가 별로 없나 봐요. 오늘 반응 별로 안 좋네. 축하드려요. 나만 그랬나? 좋은 사람들 만나서 사셨으니까 축하드려요. 근데 뭐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살다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 만날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때 55편을 읽으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아직 50편을 읽으셨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으셨다면 또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도 그걸 겪었어요. 다윗도 그걸 당했고요. 근데 다윗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특별한 어려움은 특별한 것이어서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나의 친구가, 나의 친우가 나를 모해야 하고 나를 배신하고 하는 게 특별한 어려움일 수 있죠. 특별한 어려움이긴 해요. 하지만 특별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편적인 구원이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그것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하느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자와 치는 자가 많더니 그가 내 생명을 구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복잡한, 내가 차라리 원수한테 당했으면 내가 이것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겠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도 동일하게 이게 내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특별한 어려움이긴 하지만 이 특별한 어려움에도 보편적인 구원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상했던 어려움의 범주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건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한 일이 생길 때,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도 주님께서 도우세요. 거기서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 일이 너무나 특별하고 대단해서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 예외라고 생각하시는 불신에서부터 걸어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자만하게도 이것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너무 놀라고 어떻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회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내가 이게 너무 특별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그 놀란 마음에서부터 걸어나오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셔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지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공포스럽지만 그렇죠? 공포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다윗이 공포스러울 정도지만 그렇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시면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나를 건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 모든 적들에서 나를 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 고백해요.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에서나 지금 이 상황에서나 동일하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하나님께서 여기서 돌보시고 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을 누구에게 선언해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죠.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22절에 갑자기 인칭을 바꾸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표현하죠.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2인칭을 씁니까?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것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다.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어려움을 만나면 그 짐을 여호와께 안 맡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짐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도 다루실 것입니다.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루틴한 일들을 해나갈 때는 하나님 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을 가운데 주님께 돌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다가 그 프로젝트에 상사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업체가 이상한 데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땐 아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 되지? 그때는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서야말로 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망가져가고 있는 이 회사 업무 가운데 주님께 다시 한번 임재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랑 어려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침해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막상 가까운 사람과 문제가 생기고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들에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진 않으십니까? 그럼 그때 기도하십시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특별한 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 가운데 확신하실 것, 일하실 것이 확신하다라고 확신이 되셨으면 세 번째 뭐합니까? 다윗은 저주합니다.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당한 것에 실패를 확신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이 나를 공격했어요. 근데 우리가 반격, 저주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당한 것이 나를 공격했는데 내가 반격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돼요. 반격이 뭐예요? 저주예요. 저가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저주합니까? 다윗의 저주 소리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이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기에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주를 하지만 그 중간에 구절을 보면 구절 후반부에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저는 다윗이 여기에 가장 진정성을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요? 다윗이 그들의 혀 때문에 진짜 그렇죠. 그 우유 같은 칼을 숨기고 우유 같은 말을 했던 나의 친으로서 싸운 정보를 갖고 나를 공격했던 그에 대한 분노가 있죠. 그럼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 혀를 잘라버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도문이에요. 배우십시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다윗이 수준이 떨어졌나? 아니에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도 불쌍히 여기 있어서 아니에요. 그 혀를 잘라버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걔가 다른 데 가서도 그 짓을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께 막으셔야 공의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 실패감도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여전히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불의한 성공을 이루면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공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중보기도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용서의 중보기도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중보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을 바라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그가 그 짓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달아야겠죠. 그가 그 일을 멈춰야겠죠. 그가 일단 그 일을 하는 것에서 실패를 경험해야 돼. 그 혀가 잘라져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공격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반격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부당한 것을 고치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어떤 마음의 구조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맞죠.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아요. 근데 세상에 나쁜 놈들이 나쁜 방법으로 다 하고 있어요. 나만 그렇게 했다가 나만 당해요. 이게 돼요. 그래서요. 저주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변질됩니다. 저주하지 못하면요. 타협해요. 내가 저렇게 하는 게 망하는 게 확실하라는 확신을 갖고 저주해야 나는 그 길에 절대 서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죽으려고 그 길을 씁니까? 그런데 저주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피해자로서 두면 계속 피해받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닮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아주 특별한 어려움 있으십니까? 꼭 이 관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예외의 어려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논란, 여러분들이 놀라게 한 예외의 어려움이 생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반적으로 내가 예상했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것 같았는데 예외의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거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그걸 회개하십시오. 그걸 회개하세요. 왜 예외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돌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예상했던 범위 밖의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왜 거기서도 하나님께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외치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럼 그가 이루신다. 네가 놀라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이건 내가 핸들링해야 되는 문제처럼 생각하는 걸 멈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건 그가 이루신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확한 자들을 그저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 흘리게 하시며 속이는 자들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표현하죠. 무슨 뜻이에요? 쟤네들이 멸망할 걸 확신하기 때문에 뭐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스탠드가 선명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조금 다른 전용을 한두 개 해보면 첫 번째 본문이랑 조금 주제음이랑 거리가 있겠지만 한두 구절을 큐티를 해보면 여러분 가끔 관계에 실망하실 때 있죠. 친구인지 않았는데 원수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구절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나 그 마음은 전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만나고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적으로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짜가 많다고 해서 진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유통시켜서 내가 가짜 다이아몬드밖에 못 봤다고 해서 거의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짜 사랑을 몇 번 겪었다고 진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짜 우정을 몇 번 겪었다고 진짜 우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짜 교회를 몇 번 겪었다고 진짜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짜를 보았다라고 너무 놀라서 외쳐 거기 진짜 놓고 다 가짜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친우인 줄 알았더니 가짜였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부터 아무도 믿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럼 관계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강제로 마음 다듬을 정당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보통 우리는 그런 경험의 결론들을 많이 하죠. 이상한 남자 3명 만나면 세상 모든 남자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이상한 상사 3번 만나면 세상 모든 상사들은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셋은 세상을 규정할 만큼의 증거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몇 번의 가짜의 경험이 여러분 인생에 대한 신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경험에 마음 아팠던 건 위로의 제목이나 그것을 신념으로 삼는 건 그건 자만의 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신념이 될 수 있습니까? 이상한 교회 한 세 번 봤더니 교회는 다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짜를 봤을수록 진짜를 찾는 눈을 기르시면 돼요.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기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진짜를 찾으시고 진짜를 만나서 소중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친구, 진짜 동역자, 진짜 사회에서 아, 이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면 동료들, 그리고 진짜 사람, 진짜 교회. 여러분들 그것들을 찾으시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큐티적으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시편 55편으로 누가 나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기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멋있는 말로 나를 포장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직하셔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세요. 내 SNS에 링크하는 글들을 글들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가끔 보셔야 돼요. 내가 세속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말로 나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의 친구처럼 그 옆에 서 있다가 내가 그 사람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잊어버리고 살지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의리 없이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관계로 사시면 안 돼요. 그가 55편으로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마십시오. 친구였을 때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친구였던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평가자의 위치에 서지 마세요. 잠잠하십시오. 사람들이 이미 평가하고 있다면 그건 내 역할이 아니에요. 그가 잘못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에게 조언해 줘야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를 비난합니까? 그가 잘못했습니까? 그때 옆에 서 있으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시편 55편의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습니까? 라고 나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전 이 두 구절을 좋아해요. 첫 번째 구절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라고 표현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특이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돕지 못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꼭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 빨간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55장 구절 후반부에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는 구절에도 여러분들 저는 줄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의 혀로 참소당하셨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셨습니까? 피해자로 남아있지 마시고 이 구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제가 그것들을 다 대응할 수 없죠. 제가 다 대항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쁜 말에만 구절을 치지 마시고 이 저주의 말들로 여러분들을 무장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실 걸 믿음을 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붙잡으시고 이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하리라 신뢰하시고 함께 걸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한 5분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첫 번째 구절 추천드립니다. 이건 너무 독특한 거여서 계속 거기서 머리가 돌고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우십니다. 그것도 함께 여러분들 도우세요. 내일을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도우시고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 이건 이런데 이건 이런데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셨던 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다윗이 놀래서 기도하지 놀랬어도 다윗은 기도했던 거 기도했는데 난 놀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걱정과 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까지 혼란스럽게 하는 그것들 하나님께 도우시라 신뢰하시면서 먼저 들을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